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여 년간을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 먼 곳에서 그 삼촌의 그 온갖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견뎌가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많은 자식들과 함께 그가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라반과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는 아직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건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아마 여기서 길을 간다고 했던 거는 그냥 야곱 혼자 어디 뭐 산책 갔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언약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뭐 꿈에서 만난 건지 실제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만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 뭐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두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한 이렇게 두 진이 이렇게 형성될 정도로 아주 많은 그 군대를 이렇게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딱 이렇게 야곱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을 위협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야곱을 호위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명확하지 않은 인생을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력 봉사하고 자기가 어떤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그 시간들을 그 열심히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양떼를 늘리고 가축들을 늘리면서 애써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라반과 협상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야곱이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자기 계산 안에 들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방향을 꺾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이제 그 야복강가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형 에돔이 있잖아요. 형 에돔은 저 밑에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세일 지방에 그가 이제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그 야곱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처세술에 언어에 화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형, 내가 형한테서 장작권 뺏어서 형이나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저기 먼 땅에 간 거 형도 알잖아. 근데 나 이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네 주여. 아니 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형도 아니고 쌍둥이 형이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렇게 쌍둥이이신 분들은 그냥 서로 이렇게 야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주여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형을 굉장히 애소를 높여주면서 과거에 있었던 불편한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을 많이 얻어왔기 때문에 내가 형 거 안 뺏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 목록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후에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그 반드시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비싼 재물이었던 낙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곱은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재산도 많이 얻게 됐고 형이 가진 거 내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옛날처럼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형한테서 형 갖고 있는 거 내가 그 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되게 모호하죠. 6절 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라. 이거 역시 뭐예요? 이게 지금 내 사랑하는 동생, 내 혈육, 20년 동안 못 본 동생이 오니 오는 길에 얼마나 나쁜 도적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맹수가 달려들 수도 있으니 내가 가서 보호해 주리라, 이런 의미로 400명이나 끌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네가 재산을 한몫 잡았다고? 내가 너한테 내가 널 죽일 정도는 내가 너한테 원한이 사무쳤었는데 잘됐다 내가 네 걸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오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을 보면 에서도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 어디 저기 저쪽에 구리시에 나 저기 가서 좀 그 손봐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좀 같이 가줄래? 라고 친구를 불렀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으시겠어요? 에서는 400명을 모은 거예요. 이들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을 끌고 갔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에서는 동원할 정도로 이미 그는 부유하기도 부유했고 인간관계도 좋았던 것 같고 사람이 뭐 돈 준다고 이런 일에 다 뛰어들진 않잖아요. 자, 어쨌든 400명의 용사들을 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오는 걸까? 왜 내가 그 삼촌 집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 악랄한 삼촌 곁을 탈출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의 땅으로,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이미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야곱은 뭐 몰랐을 테니까요.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아주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7절 보실까요? 야곱이 이 두 단어가 같이 써요.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는 건가, 예측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랑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 대를 이렇게 앞에 있고 두 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축의 행렬이나 사람의 행렬이 길 거 아닙니까? 그럼 에서가 와서 혹시 약탈을 하러 오는 거면 그 앞에 한 대를 약탈하는 중에 나머지 뒤에 있는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요즘으로 치면 하여튼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한 전략가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나와요. 이 창세기에서 이 전까지는 없었던 긴 기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자기가 낸 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었나 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저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셔야죠,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다 저한테 이런 재물을 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쳐서 제가 그냥 열심히 벌어서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된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이 많은 재산 주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면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약속, 저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저희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저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주님의 하신 말씀을 봐서라도 주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저 좀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몇 절이죠? 하나, 둘, 셋, 뭐 한 네 절쯤 되는데, 네다섯 절쯤 되는데 이 앞에는 창세기 그 어디에도 이만한 분량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드디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처음부터 나는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런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어떤 그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훌륭하던가 사기꾼이던가. 보통 대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지금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전 찾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께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취직하지 않으면 당장 나 다음 달부터 그 생활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서 평소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나 보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런 상황 앞에 몰려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막 찬양 하나 부를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가 꽂히고 하나님께도 간절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어려움을 겪은 것, 그리고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1차적으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에 야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자기가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에서 보면 그가 이런 고민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의 핵심 아닐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야곱이 좀 더 꾀를 냅니다. 14절 보면 형을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구성하는데요. 염소 200, 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가 20, 새끼나귀가 10. 뭐 굉장한 숫자입니다. 요즘으로 쳐도 상당한 그 금액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한 550마리쯤 돼요. 이거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고고학자, 이 당시를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요 정도의 어떤 곡물, 요 정도의 어떤 그 진상품이면 한 도시 국가가 아시리아 제국의 왕한테 바치는 그 곡물의 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으로 지금 에서한테 바치는 거고, 이미 에서는 이 곡물의 양만 놓고 보면, 이 가축들의 어떤 이 양만 놓고 보면 왕처럼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또 각각 각대로. 그래서 처음 딱대가 딱 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암염소 200을 딱 받았을 때 에서가 물어보죠. 이게 뭐냐? 예,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럼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 이 정도 있다가도 나한테 선물을? 이러면서 조금. 자, 그 다음에 순염소가 20마리가 딱 오는 거죠. 요건 뭐냐? 아, 이거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점점, 점점. 그리고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양도 바치고, 그 비싼 낙타도 바치고, 암소도 바치고, 황소도 바치고, 나귀도 바치고. 점점, 점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이렇게 내리는 거죠. 아, 야곱은 정말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구글 같은 회사를 차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협상에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여기서 감정을 푼다라는 거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난 너 다시는 안 봐,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던 그 증오의 마음을, 그 증오의 어떤 그 베일을 이렇게 걷어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지금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너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봤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서 지금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자기 마음에 이거 불안한데, 두려운데, 왜 이렇게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지? 그런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갑자기 씨름을 합니다. 굉장히 좀 뜬금없죠.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씨름을 하는가? 이분이 과연 누구셨는가? 주짓수 학원 관장님이셨는가? 갑자기 오셔서 왜 갑자기 나 이렇게 붙들고 야곱을 붙들고 뒤흔드시는가? 근데 야곱도 재밌습니다. 사실 그 이 당시 야곱 나이가 몇 살이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뒤에 요셉이 그 애굽으로 건너가고 다시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간 나이를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때가 이미 90이 훨씬 넘은 때예요. 그런데 또 앞서 그 에서가 40살쯤 결혼했는데 야곱이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난 시점이 고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래도 야곱은 한 60살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모세 같은 경우부터 80살에 그 자기의 주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길을 떠났을 때 이미 70이 다 돼서 떠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숫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나이로 치면 요즘 평균 연령이 뭐 한 남자가 한 80쯤 산다고 치면 한 40쯤 돼서 이제 이 일을 겪은 거라라고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예 처음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갈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어차피 잘못돼도 나 하나 잘못되는 거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 몸 하나이니까 대처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할 때니까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젊고 힘이 넘칠 때니까 여차하면 그냥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이미 지금 자기에게는 많은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봐야 될 많은 가축들이 있고 이룬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단지 어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내가 어떤 재물을 잃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아마 경험을 그는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진정한 어떤 인생의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 기인한다는 사실도 이렇게 되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난 끝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기의식에 가득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야곱은 거기에 굴복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새벽이 다가오죠. 그리고 동이 터오려고 하자 그 사람이 나 이제 가야 된다, 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죠. 나한테 축복을 해주지 않으시면 나 저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미 그 사람에게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받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엔 답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직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야,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시고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당신에게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당신을 저의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왜 나한테 이름 물어보냐? 그리고 슉 올라가죠. 사라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 여기서 이제 부니는 푸니라는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푸니엘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히브리어로 얼굴이 파님입니다. 파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푸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과 씨름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는 존재와 자기가 씨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알게 되었죠. 나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허벅다리 있는 곳을 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동이 트기 전에 알 수 없는 사람이 야곱 곁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해가 뜨면 무슨 이렇게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어떤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동이 터오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겠죠. 문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에 그는 야곱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거라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이 터오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33장 1절에서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에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막 옵니다. 아마 그 굉장히 장관이었겠죠. 그 다 동이 터오르고 온 세상이 약간 붉게 물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400명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저 앞에 이제 자기가 보낸 곡물 그 양 짐승의 떼들 그리고 자기가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순서부터 자식들 뭐 레아 그다음에 이제 맨 뒤에 이제 그 요셉하고 라헬 이렇게 탁 놓고 있는데 원래 의도는 뭡니까? 앞에서 저들이 에서가 저들을 해하면 나는 뒤로 도망가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걸 이렇게 해치고 그들을 해치고 에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시죠.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 요즘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좀 계시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유일한 운동이 주짓수거든요. 씨름. 자, 그 소 목사님 가끔 이제 그 일주일에 몇 차례씩 가셔서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그 초반에는 뭐 운동하고 오시면 너무 막 힘드시대는 거예요. 막 기력이 너무 딸리고 이렇게 왜냐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 밤새 이 씨름을 했으니 야곱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크서클이 거의 뭐 베인 데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쫄룩쫄룩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밤새 저렇게 되셨지라고 자식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막 그냥 얼굴은 그냥 피폐해지고 다리는 쫄뚝쫄뚝거리면서 애서 앞에 나아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무슨 자기가 무슨 뭐 티벳의 어떤 승려도 아닌데 애서 앞에 일곱 번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서가 죽이려고 왔어도 그거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그냥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서가지고 일곱 번이나 이렇게 절을 하고 네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서가 에서에게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5절 한번 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도 와서 이렇게 절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이 와서 이제 절하죠. 8절에 또 에서가 말하죠.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 이 곡물들 이 짐승들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에서가 야 동생아, 야, 그 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죠. 역시 선물은 이렇게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요? 동생아, 내가 이미 많은 걸 갖고 있다. 나 400명이나 끌고 왔어. 나 부자야. 나 형 잘 나가. 네가 그렇게 이런 거 안 해줘도 나 괜찮아. 너의 소유는 네가 다 그냥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옛날에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 싸울 때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죠. 야곱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 여러분이 이만한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형님을 보는데요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얼굴은 전날 보지 못했죠. 그런데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고 내가 원래 형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존재인데 형님이 저를 환대해 주시니 저는 다시 살아난 존재군요. 이 이중의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강권하여 에서가 받습니다. 에서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너한테 보여줄게.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에서가 살던 세일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형님도 아시거니와 저희가 긴 여행을 했습니다. 형님 그와 그 장정들의 속도를 따라가면 제 자식들이나 가축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쫓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님이 이야기하죠. 에서가 그럼 내가 몇 명 붙여줄까? 너 사람 안 필요해?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이러고는 야곱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대반전이죠. 무슨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무슨 그 옛날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카이저 소제라는 이제 나쁜 놈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약간 스포일러를 다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얘기가 들어서 좀 주저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증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절름발인 줄 알았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다리가 탁 펴지면서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 영화의 대목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자기 그 가축들을 위한 외양간 같은 것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밧단 아람에서부터 그러니까 라반과 함께 있던 곳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세겜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땅을 사지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무덤을 산 것과 같이 그는 이제 돈을 주고 자기 땅을 사고 그 땅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마 여러 번 성경에도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원. 자,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때나 아니면 다윗왕 때에 그들이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을 때에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래 우리는 원래 야곱이었던 우리 선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받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라고 이제 그들이 자기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반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장자권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 그리고 언약 백성의 어떤 그 자격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그 세속적인 영향력이라는 차원이나 아니면 소유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에서가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야곱이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에서죠. 에서야말로 개이득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저 멀리 그 가고 그 교활한 삼촌 밑에서 개고생하면서 20년 동안 그 재산 모아가지고 그냥 그 눈치 보고 막 죽을 위험을 그냥 넘어가면서 간신히 가나안 땅 근처에까지 내려왔는데 그 중에 반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형에게 주는 거예요. 형은 뭐 했어요, 그동안?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았겠죠, 뭐. 400명하고 같이 맨날 파티하면서 맨날 사냥하면서 워낙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원래 살던 데 근처에서 막 무리 지니면서 막 살다가 어느 날 동생이 왔어. 그리고 내 동생 보러 가야지 그러고 딱 갔는데 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자기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은 에서의 삶을 선택하실래요? 야곱의 삶을 선택하실래요? 저 같으면 에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장자권, 그리고 야곱이 복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세속적인 축복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세속적인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냐? 하나님과 겨룬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주님이 야, 너 정말 너 잘 싸우는구나. 어이구, 내 새끼 잘 싸우는구나. 그래, 너 정말 아주 힘, 너 힘 좀 쓸 줄 아는구나. 라고 져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실 이 말의 어원은 굉장히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꺾고 누르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저기 허벅지 뼈까지 쳤지만 굴복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혀 반대에.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겨루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과 주짓수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과 함께 지지고 볶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는 에서에게 없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적어도 제가 발견한 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에서와는 다른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에서와는 다른 양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자권의 핵심인 겁니다. 축복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야곱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다고. 나중에 보면 결국엔 또 형 에서를 한 번 더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끝까지 형한테 속는 거예요. 에서는 끝까지 동생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쫓아갈게요. 그리고 안 쫓아갔으니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본질이 바뀐 것 같진 않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맥락에 처해 있는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가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야복강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도 욱했는데 요즘도 욱해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계산적이었던 그 제 여동생은 지금도 엄청 계산적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과 본질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멋진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파국을 맞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내 성향도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점심에 이영무 목사님, 할렐루야 축구단 그 감독하시는 이영무 단장하셨던 이영무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중국 축구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히딩크가 가도 안 되고 리피가 가도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은 왜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그 목사님의 그 핵심 대답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은 너무나 훌륭한 감독님인 동시에 좋은 선수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어떤 그 시대를. 그런데 중국에 감독으로 가셨던 분들은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고 해도 선수들의 팀워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감독도 그 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멋진 골을 넣었지만 그 골을 넣기 위해서 함께 그 옆에서 침투해 주었던 다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좀 약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이 전에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냥 자기가 경험할 수 있고 자기 손 안에 있는 세계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애매한 관계였던 것과 같이 이 야곱의 열두 자식들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외에 살펴보면 이게 과연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인가 싶을 정도의 콩가루 집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세상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어떤 일이었다면 그냥 망하는 이야기고 그저 그런 막장 드라마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냥 비극에 불과한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여기서 요셉이 나오고 여기서 모세가 나오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야곱이 느낀 마음이죠. 심히 두렵고 심히 떨리고 예상이 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어떤 일들이 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내 아버지 이삭은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붙들어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긴 호흡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삿발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디 못 간다. 너 어디 도망 못 간다. 너 나랑 씨름하는 존재다. 이게요. 공시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통시적으로 먼저 볼까요?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이 야곱의 삶인 거예요. 가족에게서 함께 할 수 없어서 형에게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치는 삶 얼마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핏줄인 삼촌에게서 학대받는 삶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어떻게든 자기 삶을 꾸려가지고 재산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이 또 와서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놓인 삶,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밤새 고민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떤 씨름하는 것과 같은 어떤 고통 속에서 그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되는 그런 삶. 그런데 이 삶들이 이어지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야곱과 씨름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공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이렇게 시간을 겹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란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아무 씨름한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으로 내 삶이 평탄하게 펼쳐질 거야. 그런 삶은 애초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여러분 홀로 다른 어떤 가족이나 어떤 다른 부모의 덕이나 다른 어떤 내 앞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재산, 내가 도망할 수 있는 어떤 그 내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람들, 그것들을 다 제껴놓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일 때만 여러분은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 새로운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 아닐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주님을 거슬려 주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이긴 자란 칭호를 얻었지만 평생 절룩거리는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런 위험을 또 안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절룩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내놓고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죽음에서 승리와 부활을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역설의 은혜를 담아내시는, 그 인생에 담아내시는 그 삶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고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을 수반하고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과 두려움과 떨림을 수반하고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절룩거림과 비굴함을 수반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부활의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